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은 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함께합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사랑 김은혜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편지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튀르키예와 이스탄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요. 튀르키예는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터키라고 발음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로 바꿔서 부르게 되었답니다.
튀르키예가 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했다면 유럽 대륙과도 연결되어 있겠네요.
네, 맞아요. 단순히 유럽과 맞닿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국토 중에 일부가 유럽에 속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지만 정치,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속하기도 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속하지만 이스탄불의 일부인 국토의 약 3% 정도가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는 나라인데요. 튀르키예는 국토 면적도 굉장히 넓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튀르키예는 그 유명한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이 이어오는 나라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약 600년 동안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점령했던 거대한 나라였죠.
제가 알기로는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스만 제국의 국왕은 술탄이자 칼리프였습니다. 술탄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황제라는 뜻이에요.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를 뜻한 말입니다. 오스만의 왕은 이 두 가지를 겸하는 사람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와, 그렇다면 정말 그 영향력은 대단했겠습니다. 무려 600년이 넘도록 지속된 대제국의 왕이자 종교계의 수장 역할까지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튀르키예 사람들의 자부심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튀르키예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로마 제국보다 더 넓었고 더 오랜 세월 지혜롭게 다스렸다는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영향력은 실제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동유럽의 몇몇 나라들이나 지금의 중동 지역 국가들이 여전히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가 남아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끼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제국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아왔던 역사적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어쩌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 나름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스만 제국이 세계 전쟁과 함께 막을 내리고 오늘날의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세워지게 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제1차 세계전쟁에서 독일과 함께 패전국이 된 오스만 제국은 승전국인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입니다. 그의 지도 아래 연합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인 튀르키예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튀르키예의 초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튀르키예의 국부로 기억되고 있고 튀르키예의 모든 화폐에는 아타튀르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군요. 튀르키예의 역사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교 편지를 보내주신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이스탄불은 어떤 지역인가요? 매우 유명한 도시잖아요. 오스만 제국 이전에는 그리스의 도시였고요.
맞아요. 그 이전에는 그 유명한 동로마 제국, 다른 말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죠. 무려 1000년간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다가 14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세워지면서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이 바뀐 채 600년간 오스만의 수도였습니다.
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제국들의 수도였었네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난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튀르키예의 수도는 더 이상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운 국부 아타튀르크는 해안가의 다른 나라들의 집중을 받는 이스탄불에서 동쪽의 내륙 도시인 앙카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인데요. 아타튀르크는 아마도 매우 개혁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는 지금도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도자로 남아있는데요. 아타튀르크가 했던 가장 개혁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국가의 통치 이념처럼 자리 잡고 있던 이슬람교를 정치화 분리시킨 겁니다. 이슬람의 수장인 칼리프 직위를 폐지시키고 모든 관공서와 학교 교육을 서구식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 사람들은 아타튀르크의 이런 실용적인 개혁 덕분에 오늘날의 튀르키예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튀르키예는 다른 중동 지역 나라들에 비해서 이슬람교에 대한 신앙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타 종교인들에 대한 반감도 심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이슬람 세계에는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이슬람 색채는 여전히 있지만 문화적인 유산으로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복장도 규제가 심해서 외출할 때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심한 경우에 얼굴도 가리고 다녀야 하는데요. 튀르키예 여성들은 아주 자유롭게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외부 세계에 대해 굉장히 열려 있고 또 타 종교에 대해서도 비교적 열려 있는 이 튀르키예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튀르키예의 개방성은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세계관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슬람교의 가치들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인의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와, 생각보다 신자가 정말 적네요. 사실 튀르키예에는 사도 바울이 고향인 다소, 그리고 초기에 개척했었던 안디옥, 에베소, 갈라디아 교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으로 성지 순례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정작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고 있네요.
맞아요. 초기 교회의 역사를 뒤로하고 세워져서 600년간 강력하게 이어져온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매우 흥미롭고 또 유익한 내용이 가득한 튀르키예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사랑 김은혜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편지를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이란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로 엎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단기로 선교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부활교회와 기도의 집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단기팀을 받지 않아도 마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만 태국, 미국, 알바니아,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남아공, 이집트의 젊은 청년들이 이곳을 찾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더 다양한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18세에서부터 25세 청년들인데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힘있는 젊은 사자처럼 용맹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나니 아멘 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 젊은이들과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바라봅니다. 선교 훈련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지 문화와 권위를 순종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에 이곳 현지 성도들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A 도시에서부터 동역해왔던 현지 아이 목사님의 지도력 아래 동역하고 있는 52개의 교회 연합 고리가 있습니다. 저희 부활교회도 그 교회 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 연합 아이 목사님 추천으로 40세 미만의 전국 현지교회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동 주변 나라들에서 오는 청년 지도자들과 함께 순번을 정해서 연속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몇 년 동안 H자매는 여러 검사들을 받고 병원도 찾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눈, 손과 발의 마비와 떨림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스 목사는 여러 책임과 압박감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기도의 집과 교회가 연합해서 베드로스 목사님 부부를 위한 금식기도회의 성벽 쌓기에 들어갔습니다. 매번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은 동일하지만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가득합니다. 쏟아지는 눈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송이 자연스레 터져 나옵니다. 베드로스 목사님 부부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는 갈망함이 더 깊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초대교회부터 이기는 교회의 영적 돌파를 경험했던 땅입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금식을 동반한 기도와 예배를 통한 운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막혔던 영적 부흥의 우물이 이곳 튀르키예에서부터 이란, 이스라엘, 중동, 온 열방, 북조선과 남조선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튀르키예의 난민으로 와 있는 이란인 교회 지도자가 이란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처참한 이란의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죽음과 고통이 멈춰지고 속히 평화가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사랑 김은혜 선교사님 가정에 매우 강력하고 뜨거운 기도의 집 사역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그러게요. 기도의 집에 대해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기도와 예배가 향기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하는 사역이에요.
24시간 내내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집 사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튀르키예 같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켜켜이 쌓여진 종교적이고 또 세속적인 세계관이 강한 곳에서는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의 마음은 요지부동합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영적으로 어둡고 꽉 막힌 것 같은 그 지역의 영적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24시간 기도의 집 사역이 생겨났습니다.
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랫동안 역사 문화적으로 묶여진 신념들과 세계관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은 전쟁 중에 사용하는 요새를 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요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온갖 세상 이론들이 가득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티르키예에서 진행되는 기도의 집 사역을 통해서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생각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24시간 기도의 집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열방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이 성령님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시간은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너무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온 열방은 지금도 전쟁이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치 지도부와 인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서 시위를 일으킨 인민들을 상대로 무력으로 진압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아까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편지 내용 중에서 이란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란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이란은 튀르키예 못지않은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잖아요. 위치적으로는 튀르키예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 나라는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적으로 지내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란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한 이란 여성이 길거리에서 머리카락을 가리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젊은 층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란 정치 지도부가 강경 진압하여 시위하던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는 더 거세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이란 정치 지도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인민들의 반감이 커진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군요.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우리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다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기도의 끈을 내려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은 떨어져 지내게 된 가족끼리도 생사 확인이나 인사도 제대로 못하며 오랜 세월 서로 청부리를 겨누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우리도 튀르키예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깨어서 이 땅 한반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한편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현지 목사님 부부를 위해 세 달간 작전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현지인 목사님 부부는 모르게 선교 공동체 식구들이 돌아가며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서로 돌아가며 기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강력한 기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혼자서 정말 힘이 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방법을 정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더군다나 전체 인구의 1%만이 기독교인인 이 튀르키예 땅에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마 선교사님 마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렇네요. 저도 베드로스 목사님과 H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형제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아시아의 튀르키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600년간 이슬람의 가르침으로 살아온 오스만 제국의 나라 튀르키예를 새롭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 1%의 사람만이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영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힘을 내게 하셔서 그곳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기도의 집 사역을 통해 그 땅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기도 연합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신 이사랑 김은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기도의 자리마다 있게 하시고 열방에 모인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베드로스 목사님 부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원인 모를 마비 증세가 있는 H자매님 고쳐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란에 하나님 아버지의 궁휼하심을 구합니다. 죽음과 고통이 멈춰지고 속히 평화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교 편지를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예은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기도의 집과 현지교회 연합으로 100시간 연속 예배와 기도회를 합니다. 올해 라마단 금식은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3월 18일까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날짜 차이가 납니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의 진짜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집 보수와 난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몇 번 보수 공사를 하고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여전히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춥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현지인 공사자와 연결되고 난방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집과 훈련원이 있는 동네가 가난한 동네라서 무호가 집들과 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한 시설이 이 동네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기 난방은 기본 사용량을 초과하면 전기요금이 몇 배로 비싸져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웃들은 기본적으로 석탄 난로를 사용하는데 때로는 온갖 종류를 태우다 보니 연기가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가난한 동네이지만 이곳까지 필요한 편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탄불 시내에 있는 기도의 집은 지금도 온 열방에서 이스탄불을 방문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지키고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영적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에 기도의 집에 있어서 편의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군요. 대신에 가격이 비싼 전기와 기름을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일러마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귀한 공간에 꼭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따뜻한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역시 기도의 사람이시네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기름값 전기세 낼 재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을에도 편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듣다 보니까 선교사님의 통이 정말 크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과 기도의 집, 그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길 원하는 귀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기도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믿음의 간구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곧 시작되는 역 라마단 기도운동에 대해 기도 제목을 얘기하셨는데요. 두 분 혹시 역 라마단 기도운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매우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도요.
역 라마단 기도운동은 1992년부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매년 그들의 이슬람 달력에서 아홉 번째 달에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금식하며 고행하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 대부분이 이 시간에 맞춰서 낮에는 금식하며 기도만 하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한 영적 결집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인 거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달간 다 같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정말요.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신비롭고 강력한 무언가가 이슬람교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 게 영적인 견관지일까요? 각 나라별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다 같이 똑같은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영적인 묶임이 더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달을 정해놓고 해 떠 있는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간을 이슬람에서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슬람법에는 이 라마단 기간에 오직 해가 떠 있는 중에만 금식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밤마다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금식 기도 기간이면 뭔가 경건하게 한 달을 보내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두워지면 전부 다 집 밖으로 나와 마을의 공동장소에서 많은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정말 3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는 줄 알았어요.
낮에만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마단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며칠간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다 같이 철야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그 날들을 권능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무슬림들은 그 밤에 천사들이 내려온다라고 믿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 라마단 기도운동은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권능의 밤에는 영 라마단 기도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철야 기도를 하며 맞불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아, 그래서 선교사님도 라마단 권능의 밤 기간에 100시간 연속으로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하신 것이군요. 정말 놀랍네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요. 1992년에 이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당시만 해도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정말 복음의 열매가 없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정말 놀라운 보고들이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들이죠?
네, 영라마단 기도운동 기간에 그러니까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기도운동을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무슬림들이 매년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아마도 무슬림들 중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 목말라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무슬림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는데요. 꿈에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분이 있어서 감히 쳐다볼 수 없었다. 그런데 꿈속이지만 너무나도 평안했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존재를 압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내가 곧 길이다. 네가 간절히 찾는 그가 바로 나다. 나를 따르라. 라는 등의 말씀을 들었더라고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인생의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일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꿈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을 통해 우리도 함께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예은 자매님이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특별히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바울과 초대교회의 흔적을 가진 티르키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사랑 김은혜 선교사님 가정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부부에게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땅과 열방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특히 기도의 집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올해에도 진행되는 무슬림들의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졌던 무슬림들의 눈이 열리고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집중적인 예배와 기도 사역을 하는 이스탄불 기도의 집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기도의 집 사역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언제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에 다시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만 갈망하는 의인들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구원의 뿌리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종들은 여호와만 섬기겠사오니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목적과 질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이 땅에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럼에도 빛이 주어졌으나 어둠에 익숙하여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죄인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죄악된 습성은 늘 저희를 괴롭힙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가난한 심령마다 성령님 만져주심으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을 갈망하는 나무들과 풀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비록 저희의 환경은 곤고하고 박해가 심하고 고난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 한 그릇 없어 굶고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만 산골 마을로 추방되어 변변한 집조차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끝내 영적인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던 이 나라가 어쩌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저희가 돌아봅니다. 우상 숭배와 공산주의 또 미신의 영에 눌려있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조선 땅을 향해 기도하며 꿈을 꾸며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두가 소망이 없다 말한다 하여도 주의 종들은 오직 주님만 믿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자녀들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디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갈급한 영혼마다 성령의 담비로 적시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하수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온 인류의 하수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세워지고 번창하고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잘 닦여 있어야 하는데 바로 상수로와 하수로입니다. 상수로를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 식물들도 상수로에서 공급되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로만큼 중요한 게 바로 하수로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체가 사는 곳에는 반드시 배설물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생명활동을 통해 발생한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수도와 하수도의 개념은 비단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북조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 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하수구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하수구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인내해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굳은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며 생긴 내면의 감정의 쓰레기들을 마냥 꾹꾹 참고 견디면서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배설물을 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 가지 않아 다 알게 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내면의 쓰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겨난 내면의 쓰레기들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는 잘 모를지라도 또 자기를 잘 감추고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혹시 주변에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거나 또 해코지하지는 않지만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는 사람, 또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진 않나요? 많은 경우 내면의 배설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들면서 가까이 하기 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감정의 배설물을 숨기는 것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딘가에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자기의 나쁜 내면의 배설물을 누구에게 쏟아붓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가족, 자기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면서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감정의 쓰레기가 잘 처리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감정의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수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정의 하수구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너무 상스럽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또 감정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질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병, 질병이란 뜻과 함께 고통, 괴로움, 근심, 슬픔, 비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 괴로움, 근심, 슬픔, 비통함, 우리의 모든 감정의 배설물을 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건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저지르게 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와 슬픔과 감정의 배설물의 하수구가 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나요? 말씀을 보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갖 더러운 죄와 배설물들을 처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감정의 하수구로 삼아 모든 걸 쏟아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시편 55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멘.
자,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성에서 싸우는 자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은 가차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시편 109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수많은 적을 마주하며 겪게 되는 고단함. 그러한 고단함에서 나오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수구 삼아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 좀 말이 심한 거 아니냐? 야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러셨을까요? 자,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할수구 삼았던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셨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윗의 할수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시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쏟아내라. 너의 모든 질고, 고통, 괴로움, 근심, 슬픔, 비통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의 하수구가 되어 너의 마음을 치유하길 원한다.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수많은 배설물, 감정의 쓰레기들을 쌓아두지 말고 그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서 상처 주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도록 냄새 풍기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기꺼이 온 인류의 하수구가 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홀로 있는 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다윗과 같이 숨김없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텅 빈 광야가 바로 자기 내면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각자만의 광야 또 각자만의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 괴로움, 두려움을 내어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방금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항상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낸 후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시편 109편 9절과 10절에서는 적의 자녀들과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쏟아냈죠. 자, 그렇게 시작한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시편 109편 30절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낸 후 다윗은 다시 감정을 추스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쏟아냈더니 그 안에서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죄의 하수구가 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주어진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한 감정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걸 쏟아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을 주님께 쏟아내므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감사의 노래가 흘러퍼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디도 목사님께서 북조선연합교회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디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감정의 배설물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그리고 또 궁금한 또 질문도 있고요.
네.
네, 저희 고향에서는 또 북조선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감정의 배설물들, 또 이런 감정적인 이러한 것들을 내 것을 어떻게 분출해야 되는 건지, 또 남의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비판이라는 단어로 되게 저희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비판하고 대놓고 네네. 말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심령들마다에 또 우리 그 고향에서 또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순간에 성도로서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사람을 향한 비난은 항상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네. 또 다른 배설물을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배설물을 사람이 아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의 배설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네.
또 다른 배설물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여 가시는
네.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중에 나눴던 것처럼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화도 내고
네.
또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광야로 마주하는 상황들은 항상 내가 싫어했던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어쩌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북조선에서 살고 계시고 또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마주하는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을 들고 인간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오랜만에 다시 오시는 그 소감 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 또 북조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좀 걱정에 대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들이 비단 저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귀하게 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배설물도 잘 배출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결하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를 살아내시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디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봉헌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내미는 이 한자락의 이 사랑이 한자락의 자비와 긍휼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다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